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랑하시니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실 때에 우리로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고 있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절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만드시고 사건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기념일들은 먼저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에 맞는 사건을 역사 가운데 두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성령 강림절과 연결하여 보려고 하는데요. 오순절은 어떤 절기일까? 어떻게 하여 만들어진 절기일까? 이 오순절은요, 유월절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이라 하면 넘어가다, 건너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건너갔다라고 하여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의 집에 거할 때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여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여 출애굽하게 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바로 큰 바다,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최강의 전차를 갖고 있는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들로 마른 땅을 걷게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너 광야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진입하고 유월절 이후 7주를 꽉 채운 49일째 되는 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 주가 꽉 찼다라고 하여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유월절 출애굽한 이후에 49일이 지난 7주가 꽉 찬 오순절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이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도 바로 그 산에서 그날 받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을 너희로 지키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재하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민족에서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원 오순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오순절을 기쁨으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오순절을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전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착한 이후에 그들은 농경사회 아래에서 살게 되었지요. 농경사회를 살았던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명절과 모든 절기들은 농사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경사회를 시작하자 그들의 모든 절기는 농사와 연관지어 설명되었습니다. 먼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음을 기억하는 그 절기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는데요, 이날을 바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곡식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날인데 이날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보리 추수, 이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제사장이 이 단을 들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들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온 땅에 곡식의 낫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땅에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북쪽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이 흐러가면서 보리 추수가 마쳐지면 이어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수확되는 시기는 정확하게 7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7주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는 곡식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초실절 이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매일매일 오메르라는 숫자를 붙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계수합니다. 이 오메르라는 뜻이요, 곡식단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차적으로 곡식단을 추수하는데 혹시 북서풍이 잘못 불까, 남동풍이 잘못 불까 생각하며 가슴 졸이며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까지 이 칠칠의 49일 동안 바람이 잘못 불거나 비가 잘못 오게 되면 이 곡식 농사가 망치게 되니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하루하루를 노심초사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메르 1 그리고 오메르 49일까지의 절기입니다. 그렇게 오순절이 되면 비로소 추수를 마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였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첫 번째 의미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언약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들이 곡식 추수를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죠. 바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령님이 그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이 오순절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날 약속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셨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유월절이었죠. 유월절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데요,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곡식단이 초실절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순차적으로 그 곡식단이 추수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도 순차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로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고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9일이 지난 그날 오순절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성도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굳세게 하시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한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 성령님이 임재하실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언제 약속한 성령이 임재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약속한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모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홀연히 강한 바람과 또 불의 혀 같은 그 불꽃의 임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지요. 이 첫 번째 오순절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 가나안 백성들의 오순절과 오늘의 신약의 오순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걸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광야 생활을 멈추게 될까 그들은 염려하며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3-4일이면 가게 됩니다. 인원이 많았으니 일주일 정도면 쉽게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목마른 곳입니다. 배가 고픈 곳입니다. 추운 곳입니다. 방향을 잃는 곳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이리떼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우며 살다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로소 이스라엘이 됩니다. 정착한 이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곡식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비가 오면 어떡하지? 우박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바람이 잘못 불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며 걱정하며 49일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도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였지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담대함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타락이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로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 타락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죠.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부여하시며 그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부왕으로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러나 아담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라. 그리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처럼 자신이 내일의 안녕과 내 안전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거역하였더니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꾀임에 빠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시야가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인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길을 만드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성령 강림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급한 바람과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며 각 사람은 여러 민족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갈릴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열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오순절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경건한 유대인들과 개종한 모든 이방인들이 이 성에 왔을 때에 그 다락방에 들렸을 때 각기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집중하여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가 통일되는 사건입니다. 온 백성의 언어가 혼잡해진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로 온 백성의 언어가 혼잡해진 것은 바벨탑 사건 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의 왕국을 지으려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왕국이지요. 아담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스스로 자기의 안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왕국을 짓습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뜻이 관철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내 나라, 즉 아담의 왕국을 끊임없이 지으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흩어지라 명령합니다. 이 땅에 흩어져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늘까지 이르자라고 말하며 지구라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가장 높은 피라미드를 만들어 하늘에까지 이르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들은 하늘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그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늘에 이르는 길, 바벨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인류가 아무리 좋은 기술로 아무리 좋은 지혜로 그 성을 만든다 한들 하나님께 이룰 수는 없는 이룰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내려가 그들의 일을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려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을 짓던 사람들, 하늘에 이르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자들,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그 언어대로 모여서 살게 된 것이지요. 온 인류의 언어가 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온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하늘에 닿기 위하여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성을 쌓고 하늘에 이르는 방법을 강구하였을 때 언어가 혼잡하여졌지요. 그러나 언어가 다시 통일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이르는 방법이 새롭게 열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자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이르는 길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이요, 혼잡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의 다른 뜻 한 가지는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시며 하늘에 이르는 길이 되십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오순절의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저주가 풀려지는 사건입니다. 언어가 혼잡게 되었는데 이 언어가 통일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라는 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인류는 하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의 저주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재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람은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 때 바람이 급하게 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성전을 만드셨죠. 이 성전 이전에는 무엇으로 그 성전이 존재하였습니까? 성막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성막 이전에는 법궤였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사실 백성들과는 단절되었는데 이 단절된 인류와 소통하기 위하여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법궤였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실 때마다 상징이 바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불기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성전에서도 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서 성막을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만족하며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출애굽시킴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을 축복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축복의 담지자요 하나님 사랑의 종착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축복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이 끝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온 민족과 화해하기 위함이고 온 피조물과 화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깨닫게 하심을 받았지만 그 강팍한 마음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시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첫 번째 오순절에 말씀이 임재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겨났다면, 탄생했다면, 그 예표로서의 이스라엘이 탄생했다면 그 원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의 탄생이 원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전에만 있었던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복음서가 전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소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열방을 위하여 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펼쳐놓은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둬두며 우리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갇혀있던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상징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로서 임재하셨습니다. 성전에 거하셨던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임재하신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가득한 성전이 된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실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축복의 담지자, 사랑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했던 오해였습니다.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교회로서 성육신의 연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단어 같지만 예수님의 연장으로서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향한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벨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혼잡케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중의적인 표현으로 문, 하늘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는 창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나아갈 때 하늘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참 오랜 기간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에스겔서의 마지막 본문은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보여줄 성전을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성전의 각 문이 열두 지파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상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지파를 통하여 온 열방이 성전에 이를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통로됨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새로운 바벨이 열렸습니다. 바로 하늘에 이르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는 문으로 삼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의 역할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하여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파송하셨지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 한 중심입니다.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만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며 성과 속을 분리하여 이분법적으로 교회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인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대부분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통로로 성전으로 보내고 계신 것이지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불을 갖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축도가 끝난 이후에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라는 말을 하지요. 축도가 끝나면 우리는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축도가 끝난 이후에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늘의 문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아야 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의 목적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심으로 파괴된 관계도 회복하고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로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로이자 창문입니다. 우리를 만난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난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화해의 길로 초청하시고 또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된 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절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교회 삼으시고 또 인류의 신음하고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라 파송하셨으니 주님, 그 주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임재 가득한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